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리다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가 와서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고 막혔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우회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애초에 선택했던 길보다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가 너무 편안하고 또 익숙하고 그 장소가 마음에 들면 우리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집 같다. 꼭 여기 오니까 우리 집 같아서 좋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예요. 가까워지고 내 모든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족 같다. 이 사람은 내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족, 가정, 집이라는 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하는 것도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일터에서 직장 상사로도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생겼던 상처는 한참 시간이 지나면 뭐 잊혀지기도 하고 견딜만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어떤 사건을 내가 부모로부터 겪는다, 내가 형제 사이에서 그 일을 겪었다 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상처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 보고 살아도 부모가 잊혀집니까? 형제가 잊혀집니까? 오히려 그 상처가 더욱더 깊게 골마 썩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가족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해야 할 그 가정에서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17세 소년이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가 그 가족으로부터 맛보았던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피라고 하는 그 피가 묻혀진 채색 옷을 받아든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순간 맛보았던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야 했던 그 형제들이 그 가족 가운데서 맛보며 살았던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적어도 천국, 우리 집 너무 천국 같다, 이렇게 느끼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 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진 그릇처럼 야곱의 가정은 같이 모여 살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여기저기에 그 파편들이 흩어져 버린 그런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의 파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어붙이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한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토기장이는 참 신기하게도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런 토기장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것처럼 이 깨어진 이 야곱의 가정의 파편 하나하나를 이어붙이셔서 전혀 새로운 모양의 그릇을 만드시고는 거기에다가 정말 좋은 보배 하나를 담고자 하시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담고 싶으셨던 그 보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후반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형들이 감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사브나빠네아라는 사람이 이 형들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와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 지금 낯선 땅에 와 있습니다. 이집트 땅,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땅인지도 모르죠.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언어를 들으며 낯선 그 문화 속에 이렇게 3일 동안 정말 갇혀 있었는데 그 총리라는 사람이 와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알지만 이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야곱의 가족 빼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형들은 자기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이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저 이집트 총리 사브나빠네아라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이 형들이 요셉이 소년 시절에 꿨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눈치를 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설마?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아마 이 형들의 그 마음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톤이 완전히 3일 전과 바뀐 거예요. 3일 전에는 막 엄중한 목소리로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던 이 요셉이 목소리 톤이 확 바뀌어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도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처음에 내걸었던 그 조건을 조금 수정합니다. 원래는 한 사람만 가고 아홉 사람이 남아있는 거였는데 요셉이 3일 동안 생각을 바꾸죠.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남고 아홉 사람이 가라. 아마 3일 동안 생각해봤을 때 어쨌든 그 고향에 있는 자기 아버지 그리고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보고 싶은 가족에게 어쨌든 이 많은 양의 식량을 이렇게 좀 전달하려면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아홉 사람을 보내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고 아홉 사람은 가서 가족의 굶주림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당신들의 그 진실함을 지금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라. 여러분 진실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좋은 언변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거기에 증인 한 번 출석하면 증거 하나만 제출되면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무언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어떨까요? 말로 설명해서 우리가 변증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설교의 탁월함이나 어떤 신학적 치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백날 여러분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를 담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진리는 그냥 어디엔가 묻혀버린 그런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형들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냥 그러고 집에 갔으면 될 텐데 이들이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울게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잘못한 거야.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형들은 애굽에 그냥 곡식 구하러 왔습니다. 먼 땅에 곡식 구하러 왔다가 그냥 난데없이 3일을 갇히게 된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냥 거기 갇혀서 이젠 나가게 되는데 어찌됐건 가가지고 자기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입증만 하면 되는데 빨리 가서 그렇게 막내 아우를 데려올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저 사브나빠네아라는 이집트 총리 정말 성격 괴팍하네 이러고 그냥 갈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20년 전에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일과 지금 자신들이 갇힌,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 재수 없는 일이네 하고 갔어도 될 법한 그 상황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을 연결짓기 시작해요. 아니, 자기들이 연결시킨 게 아니라 자꾸 그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열 사람이 모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때 잘못해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열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발설했다가는 그냥 그 관계가 모두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말은 안 했겠지만 매일매일 그 사건을 떠올리는 그들의 속은 어땠겠습니까? 불쑥불쑥 그 죄책감이 솟아나올 때마다 그들은 눌렀겠죠. 애써서 부정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래 요셉을 죽인 건 아니잖아, 그냥 판 것뿐이잖아, 우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건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뿐이야. 그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의 범죄를 덮고 정당하고 합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만약에 그들 중에 한 사람만 그것을 인정했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한 4명, 5명만 그 일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형제들 10명은 두 파로 나누어서 아마 죽일 듯 싸웠을 것입니다.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그런데요, 10명이 어떻게 한 명도 빠뜨림 없이 10명이 동일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들이 갇혀있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20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던 그 문빗장을 걸어 잠근 채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단 3일 만에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죽도록 밉다가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한 마음이 불쑥 찾아오면 수년간, 수십 년간 미워했던 그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3일 동안 갇혀있을 동안에 요셉은 뭘 했을까요? 3일 동안 가두어놓고, 그래 형들 한번 당해봐라. 내가 갇혔던 기분을 당신들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만일 요셉이 그런 복수심이 남아있었더라면 아마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뚜껑이 열리고 아마 자기 쓰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벗어던지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고 아마 거기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풍년 7년 동안 자기 아랫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풀어가지고 자기 형들을 찾아내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 안에는 이미 그것이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기다린 거죠. 7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7년이 훌쩍 지나고 흉년의 어느 때에 형들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니, 야곱의 가정에게, 이 형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형들과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 형들 이대로 그냥 집에 가면, 돌아가면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내가 요셉이란 걸 밝히면 저 형들이 느낄 공포와 두려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형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셉이 그 사바나빠네아가 요셉인 줄 알았다 안 상황이었다면 요셉은 감동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요셉이 형들이 그저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잘못했어 요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의 일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요셉은 발견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악을 깨닫는 것만큼 큰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큰 용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늘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정당화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건 어쨌든 한번 변명하고 싶고 어쨌든 핑계대고 싶은 게 저희들의 본성 아닙니까? 때로는 잘못을 인정할 때도 그것이 정말 뉘우쳐져서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내 잘못을 인정해야만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물론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캐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우리 죄악을 직시하게 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떤 책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까? 다 괜찮다 얘기하는 거죠. 너가 맞아, 너가 오라. 그러나 이 성경만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허상과 망상을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본색을,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밝은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돈의 흐름입니까? 내가 어딜 가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어떤 무서운 것이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을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이것 인정하지 못하는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인정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쓰레기장에 가면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오물보다 우리 마음이 더 부패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그저 고상한 시간, 우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우리 본색이, 우리 실체가, 우리 실상이 말씀 앞에 들켜버려서 모든 것이 들통나서 민망해하고 몸부림하는 그런 비명으로 가득 찬 그런 시끄러운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한 고등학생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준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말고 내 인생 해준 게 뭐냐?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받은 용서도 어떤 용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형들 사이에, 요셉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일을 참 묘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해서 그 용서가 끝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뭐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뭐 한들 요셉으로서는 큰 이렇게 상처받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형들을 봐도 분노하지 않아요. 형들을 봐도 그때 막 내가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용서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 형들과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나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건 서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원하는 건 그저 용서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형들과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그건 수천 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따먹은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그 기회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것 자체가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미 그것을 두실 때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용서한 상태로, 용서만 한 상태로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화해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화해해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화해해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이제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위한 그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요셉이 울어요. 형들의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고, 시므온을 이제 두고 형들은 집으로 갑니다. 자신들의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돌아가는 길에 집에 돌아가는 게 정말 기겁할 일을 이들이 겪는 것입니다. 자루에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불구속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쓰고, 어쨌든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 자기 막내 아우를 데리러 가는 길에 풀어보니까 또 거기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넣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하나의 혐의가 생긴 겁니다. 절도라는 혐의. 당장 그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렇게 돌아갔다가는 아마 그들은 거기에서 아마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 얼른 집으로 가는 것이죠. 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의 차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에게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버지에게 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왜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못했는지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름대로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풀어내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들이 그때 있었던 일을 가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한 99% 잘 설명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가했던 이야기가 있고 감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그 이집트와 우리가 무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거기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가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거기서 자기 자신들끼리 깨달은 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자백, 죄에 대한 자각, 이것은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다면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20년 전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열 형제가 3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그것이 너무나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딱 빼놓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또 다른 어마어마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건 내가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까지 각오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만 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구하는 그 용서는 마땅히 용서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지 않아도 쌉니다. 이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들은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6절이죠.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선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 형들이 멀리 다녀오기만 하면 애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도단으로 양치로 보냈더니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보냈더니 시므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없어질 때마다 이들의 손에 돈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없어졌을 때도 그들의 손에는 은 20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없어졌는데 그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너희가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을 너희가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요셉의 없어진 사건이, 이 베냐민이 사라진 이 사건이 그저 우연찮게 이 형들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그런 사고가 아니라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 아 얘네들이 분명히 뭔가를 했구나 라는 것을 심증적으로 그렇게 결정 이미 판단 내린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이 베냐민을 너희와 보낼 수 없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니들은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르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르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벤이 굉장히 충동적이지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어떤 결백함, 그런 진정성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내가 만약 베냐민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당신 손에 맡길 테니까 죽여도 좋습니다. 이 말은 할아버지 보고 손자 이렇게 죽여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충동적인 이야기지만 이 장면이 참 묘한 거예요. 이 베냐민의 그 르우벤에게는 자기 두 아들이 가장 귀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남은 베냐민이 가장 귀한 거예요. 르우벤은 가장 귀한 걸 지금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지금 놓을 각오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8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그게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이, 이 가정에 닥친 이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지금 이 가정의 위기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은 자신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키고 했던 그 비밀을 손에서 놔야 되는 거. 아버지는 지금 베냐민을 손에서 놔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다뤄가시는 이 과정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발목을 붙잡는 자입니다. 한번 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한번 생각하면 절대로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야곱의 옛 습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놔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야곱은 여전히 나의 소중한 것을 놓지 않기로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레슨을 야곱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놓게 하시고 이 고관절을 치시고 라헬을 놓게 하시고 요셉을 놓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베냐민까지 가장 마지막에 자기가 절대 놓고 싶지 않았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 손에서 놔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도요,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놓았습니다. 이삭도 두 번씩이나 어쩌면 그 시대 가장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두 번씩이나 빼앗기는 결정을 해요. 저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아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가운데가 우리 내면,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in의 뜻이 아니라 among의 뜻입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누군가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화해하는 것이죠.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것을 쫓아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저 내 마음으로 그냥 누군가를 용서하고 정리하고 내 감정을 추스린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때로는 우리 가족일지라도 누가 됐든 그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추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좋은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내가 불편한 그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요셉이 수년을, 수십 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준비된 사람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담이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들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로 다가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에게 기꺼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화해를 이루어가는,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의 지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